오늘 읽은 본 말씀, 사실 오늘 큐티 본 말씀의 한 부분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그는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걷는다는 게 그는 실감이 안날 거예요. 걷는 사람을 본 적은 있어도 자기가 걸어 본 적은 없었어요. 걷기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에 더 나아지기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게 가장 불행이잖아요. 그 사람을 바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어디 못 가게 이렇게 좀 붙잡아 둔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더니, 걷더니, 뛰더라는 얘기예요. 이 귀한 역사. 사람들이 보고 너무 놀라고 이제 모여들었어요. 말라기 4장 이전의 말씀처럼, 여러분, 치유하는 광선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픈 분들에게 온전히 비추어서, 네, 일어나고 걷고 뛰고,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갔던 세심을 얻을 게 축복합니다. 이틀 전 수요 저녁 예배 때 김대진 목사님이 오셔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본인이 그 일을 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안 오신 분들도 잠깐 얘기하자면, 그날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가 좀 늦게 끝났죠. 한 8시 40분쯤 가까이 돼서 끝났고, 그리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비전으로 내려가서 이게 좀한분한분한 분씩 치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쭉 세워놓고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기도하면, 한 30여 명 모였는데 뭐한 3, 40분이면 끝나겠지. 길어야 1시가 되는데 11시 다 돼서 끝났어요. 11시 다 돼서. 네, 한 번씩 내려와서 얘기 간단히 듣고 또 치유하고, 11시까지 또 내가 불렀는데 또내 후배인데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럼 열심히 해 하고 난 집에 갈게.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남았고, 또 우리 선임장로님 이용달 장로님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또안 가니까 못 들어가셔서. 예. 네. 그래서 몇분 목사님이랑 11시까지 남아 있어서 그 다음을 다 봤습니다. 그때 안수기도를 받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그 치유를 경험하셨는지 제가 일일이 다 듣지 못해서 알수 없지만, 제가 들었던 몇 분은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갖고 있었던 병도 치유된 분이 그날 있었어요. 예. 크든 작든 관계없이 정말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제가 이걸 꼭 봤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제 눈앞에서 이제 보여진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바라보면서, 분명히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제 일어날 수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이제 우리 같은 장로교회도 장로교 가운데 은사 중지론을 신봉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여러 치유의 이적이나 귀신을 내쫓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도시대로 끝이 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그것도 다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한국 교회의 흐름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물론 조심하고,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 날, 김대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 것 가운데, 이게 무엇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제가 일깨우게 됐어요. 네, 그날 들으셨죠? 2년 동안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본문은 달라도 늘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선포하는 자리.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으니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바르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낫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워 했겠죠.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할 때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쳤으니까 당연히 바라보겠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랬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라면 나왔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오해하지 말라. 이 사건의 본질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권능과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능과 경건,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이 저는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십시오. 권능이 뭡니까?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자, 경건이란 말은 주로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을 조금 일반화된 용어로 얘기하면 인격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격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교육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권능과 경건이란 말은 권능과 인격이란 말을 두고 볼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가 추구하는 게 권능이고 그리고 경건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대기업의 회장님은 권능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으시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손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세요. 돈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게다가 인격까지 훌륭하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향 또는 또 지도자상이라고 본다면 권능과 경건, 권능과 인격이죠. 오늘 사전투표가 있었었는데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 날 투표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우리 각자 기준이 있겠지만 저 사람 참 능력도 있고 인품도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공통된 의견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있지만 권능과 경건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 대기업의 회장님 아드님이 있었지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권능이 있고 아무리 인품이 뛰어난 아버지였지만 자식을 살리지 못합니다. 치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땅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오늘 그게 포커스인 거예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임을 믿는 자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죠. 오늘 얘기가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한번 절 따라했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반뷰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반뷰렌? 네, 반뷰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사건을 믿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14, 15절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14,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핵심어가 있다면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만 25번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죽기 때문에 12명을 맞추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이제 대신 선출하게 됩니다. 그때 대신할 수 있는 사도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래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뭘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54분의 항존직, 9분의 장로님, 18분의 안수집사님, 27분의 권사님, 외우기 아주 너무 좋아요. 9, 18, 27, 아주 잘 뽑았어요 이번에. 54명이 뽑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따는 뭘까요? 그분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뭘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아닌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인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제 3장 이전에 2장에서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 핵심 내용, 베드로의 첫 번째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생겼던 설교의 요지가 뭐예요? 24절하고 32절만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마지막 보세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조금 전에 우리 3장에서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동일하죠? 2장에서 한번 하더니 또 3장에서 또 해.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하나만 더 해볼까요?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5장 30절입니다.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30절을 봐보세요. 30절 자막 다시 한번 30절을 봐보세요. 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리셨어요. 부활. 31절, 우리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어요. 높이사, 이거를 승기라는 단어 써요. 승기. 그 다음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높인 게 바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런 거예요. 32절, 우리가 있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보세요, 2장, 3장, 5장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럼 성령도 그러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높임 받으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철저히, 초대교회는 철저히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분이 비록 지금은 이제는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 묵상하게 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권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4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한번 일으키는 걸 그친 것이 아니라 4장 33절에 따르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큰 권능을 가지고 큰 권능으로 행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이것은 두 가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능력으로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냐면 그것은 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하, 이게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나? 큰 권능이 어디서 나타나? 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걸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133년 전, 1885년에 4월 5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이 땅에 제물포항을 땅을 밟은 그날이 이 부활절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활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 가운데 아펜젤라가 4월 9일 날 본부에 보낸 한국 도착 보고서를 보면 이 부활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도문을 올립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부순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아펜젤러가 본부에게 보냈던 첫 번째 보고서의 기도문이었어요. 부활절에 도착한 그들이 부활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를 다 부수시고 주님 빛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이죠, 아펜젤러의 그 기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사 바로 이곳 이 133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우리 아펜젤라의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활절에 이 땅을 밟아서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놀라고 크신 은총과 역사를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큰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본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오늘 말씀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건이 있는데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 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그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증인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은 부활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삶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면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자 33절 자막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 조금 이 시간에 제가 교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래서 왼손잡이신 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이게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고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이 있고요. 부활과 더불어서 성경은 또 뭘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높이셨다. 그럼 빌립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이름이 온 하늘에 있는 자들이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승천이라고 하는 하늘로 돌아가는 사건을 넘어서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우편일까요? 왼편은 안 되나요? 우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거예요.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의 다스리 온 우주의 왕으로서 높임을 받는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이 뭐냐?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셨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물론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사역에 성령이 함께하셔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부활, 예수님의 높여주심이라고 하는 이 모든 예성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마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야기는 성령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임 받은 주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놀라우신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그분이 어떤 분과 어떤 분으로서 부어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분이 마침내 굳건히 서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제 온 세상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보는데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명절 끝날 시작. 네. 요 마이크 했을 땐좀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해야 뭐 도움이 난다 그래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쑥스럽네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관한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기 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자기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 배에서 네? 이 배에서 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이 배에서 네 복부비만으로 충만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답니다. 이 배가 중요한 배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배를 아끼시길 바랍니다. 네. 날마다 D자형 인간이라고 여러분 늘마다 거울 앞에 서면서 D자형 인간을 바라보면서 내 배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써야지. 예, 여러분들 그 실망하지 마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근데 이 배가 뭘까요? 배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예? 예. 이 배는 조금 어려운 말 쓰면 존재의 근원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저배 아래쪽에서, 아랫배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오는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이저배 안에서부터 끌어오는 어떤 슬픔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번 장례식장 갔는데 아버지를 잃은 딸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정이에요. 근데 가른 예배라는데 그 딸이 마침내 통곡을 하는데요.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정말로 너무너무 슬퍼서 이배 아래에서부터 쫙 퍼져나오는 그런 아픔의 소리가 있어요. 그 아픔의 소리가. 그게 뭘까요? 저 사람의 마음이 본심이 저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고 해서 그 배는 우리 존재 근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 생수의 강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존재의 근원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장소로 이제 배를 대하는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 배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저 아래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욕을 어떻게 끊어? 욕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에게 욕하지 말라고 교훈한다고 여러분 욕못 끊습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자연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꺼내면 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늘이배 안에 우리의 존재 근원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문제인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 표현으로서 담긴 우리 성령인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 안에 성령께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내 존재의 근원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거 어떤 것이 있으면 돈이 차 있으면 우리는 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욕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축복의 사건을 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많이 표현했어요. 첫 번째 우리 에덴을 한번 가지 한번 보면 여러분 에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에덴 동산에 강이 네개 있었던 거 아세요? 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자, 이럴 때 고개를 다른 데로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요. 예. 자, 에덴 동산을 흘렀던 네 개의 강. 그 에덴 동산 근원에서 나왔던 네개강 이름이 뭐죠? 맨 처음에 비손, 그 다음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네개 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개의 강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흘렀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어도 강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가 풍성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수강을 얘기를 해요.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생명수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가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이는 바, 아무튼 수정같이 맑은 강이 있어 그랬어요. 수정이라고 하는 말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얘기를 해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 생명수의 강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강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래서 그려지고 있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졌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동산을 적시고 그 강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때문에 거기 그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치유와 회복과 생명 역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장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이게 같이 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걸까요? 에덴의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역사의 마지막에 와요. 근데 이게 역사의 마지막에 와야 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 거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은 높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다 그랬어요. 언제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 받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 그러자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예수의 살아나심,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을 회복을 이루시고 마지막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사건을 미리 이루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을 보면 에스겔 47장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한번 비춰봐 보세요. 아니, 에스겔 47장 없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강물이 또 강얘기가 나오죠. 지금 강얘기를 하는 거예요. 47장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래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물이. 근데 그 물이 흘러나오더니 점점 이게 강물을 이루어요. 그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살았어요. 고기가 심히 많았어요. 고기가 심히 많다는 게 뭘까요? 거기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풍성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물이 흘러들어가서 바닷물이 되살아났대요.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강물이 들어간데 왜 바닷물이 살아났을까요? 이때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여러분, 저 유명한 이스라엘 가면 어떤 바다가 있어요? 거기 가면 둥둥둥 뜨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가 무슨 바다예요? 죽은 바다예요. 성경에는 사해란 말은 안 나와요. 염해란 말이 나와요. 소금 염자.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곳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해라고 불러요. 자, 아까 그 저기 그 에스겔 47장 9절 뒷부분 보여주세요. 바닷물로 흘러들었죠? 이 바다는 사해를 얘기를 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까지 흘러들어가요. 근데 아무것도 살수 없어요. 그 사해가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생명 역사를 이뤄요. 여러분, 우리 안양제일교회 이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안양 지역과 인근 지역에 흘러넘치고 대한민국을 흘러넘치고 열방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생명수 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뭔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얘기하셨어요. 제가 요걸 한번 정리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걸 봐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걸 머릿속에 꼭잘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선 4대 강이 있었습니다.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강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합니다. 이 땅은 메마르고 이 땅은 그 어떤 것도 생명의 역사가 아닌 죽음과 멸망의 파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예스겔이 예언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심지어는 사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예언해요. 이 예언을 성취한 게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부활하신 주님, 승기 높여지신 주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인 거예요. 요네 개의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생명수의 강으로 표상된 성령의 역사를 일구하는 생명의 역사에 압축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죄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담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물을 담을 수 없으세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두 가지인데 그두 가지는 밀접히 관계했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에 예수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가 자기 먹을 물을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해요. 절대로 물을 가두지 못해요.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범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내 목을 축이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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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풀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에요,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왠지 아세요? 성령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높임 받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이에요, 생명, 성령은. 주님은, 성령은 높임 받으신 주님의 만물의 통치자로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살림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영, 그 성령에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